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방조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늘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에게 이를 가장 먼저 보고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몇 개월 안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에 대한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거란 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전략적 무능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50분인데요. 노동자들의 버스로 유명한 6411번 버스를 타고 코로나 시대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오픈마이크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최저 임금 안 줘도 고맙다고 다녀야지. 우리 일자리 있다는 것만도 어딘데.
경기도 의왕시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설비를 교체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주말인 오늘도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호소를 서울시 관계자들이 묵살하고 또 피해를 입도록 방조했는지, 그리고 고소 사실이 어떻게 미리 박 시장 쪽으로 나갔는지입니다. 특히 경찰은 조만간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전에 박 시장에게 먼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임순영 젠더특보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소가 있던 날 밤에 열린 서울시의 대책회의가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첫 소식 조소희 기자입니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 실수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이렇게 물었을 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되기 약 1시간 30분 전, 8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밤 11시엔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 시장도 참석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엔 박원순 시장과 임순영 특보, 그리고 일부 비서실 직원과 변호사 등 극소수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린 밤 11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고소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시간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임특보를 부를 계획입니다. 8일 밤 열린 이 대책회의가 핵심입니다. 대책회의 내용에 따라 당시 임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소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관련 사실이 유출됐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피해자의 고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임특보도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억측과 오보가 나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근무했던 임특보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젠더특보로 임명돼 근무해왔습니다. 어제 서울시에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다음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바로 이 전 기자를 구치소에서 불러냈는데요.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수사팀이 의심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곧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서울중앙지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 미수입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고위직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이른바 협박 취재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에 비리를 캐기 위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고 이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검찰이 그 전에 한 검사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유정 기자. 수사팀이 바로 이동재 전 기자를 불러냈던데요. 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나왔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만큼 다음 주 중에는 소환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어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른바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예, 어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연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우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는 따로 공모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이 영장의 공모 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이 연결이라고 공표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이 검언 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던데요. 이 사건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 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두고도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로 대대적인 인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몇 달 안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이 소속된 곳이죠. 마침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연이어 나오는 이런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미국 측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앞으로 몇 달 안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과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18년부터 국방 전략의 역점 과제로 꼽아왔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시간표입니다.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곧 재배치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같은 날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3월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안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을 1만 명 가까이 줄이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독일 국방비 지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잇따라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안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안 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에 대해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전략적 무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예, 오늘 오전 경기도 의왕시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큰 화상을 입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원 기자, 불이 좀 꺼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 불이 난 6층짜리 공장입니다. 지금은 이번 화재로 인근 건물에 정전이 생기면서 전선을 임시로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이 시작된 3층은 형체가 남아있지 않고 불은 이미 다 꺼졌지만 일부가 새까맣게 탄 상황입니다. 또 떨어져 나간 건물 외벽을 이쪽에 쌓아놨고요. 저쪽을 보시면 공장 배기구도 꺾인 채 뜯겨 나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를 만나봤는데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회사가 불이 다 크게 번져서 타고 있더라고요. 이거 당시 상황은 너무 아비규환이라 가지고 뭐 굉음이 들렸거든요. 엄청 큰 굉음이. 네.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습니까?
네, 우선 당시에는 최소 35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다쳤습니다. 또 이 중에 3명은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10명 중에 4명이 옥상에서 발견이 됐는데 화재를 피해 대피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전 11시 25분에 났습니다. 또 2시간 반 뒤인 오후 2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도 밀집해 있다 보니까 불이 더 번질 위험이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관내 소방인력 등 140명을 투입해 불이 더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예, 이원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불이 어디서 났는지 또 왜 난 건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불이 처음 난 곳은 건물 3층입니다. 3층은 코팅과 증착 라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화장품 용기에 가공 작업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페인트와 시너 같은 인화성 물질이 쓰입니다. 소방 당국은 이 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더 정확한 원인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을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왕시 화재 현장에서 이혜원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반대로 임대사업자들이 집값 오른 혜택은 보고 세금은 제대로 안 냈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오늘 서울 종로에서 열린 임대사업자가 주축이 된 부동산 정책 항의 집회입니다.
이 주택이 부담스러우면 팔라고 하는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팔지도 못합니다. 이대로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가 날아가는데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젠 투기꾼이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부 1주택자도 높아진 세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마저도 나쁜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조세 문제,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거리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상 투기로 악용됐다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 특혜죠. 세금을 우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오히려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집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그 내야죠. 투기도 안 되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좀 세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매겼으면 좋겠어요.
JTBC 유미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세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데다가 전세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세입자들 목소리는 정아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상빈 씨는 새 전셋집을 알아보지만 좌절감만 커졌습니다.
지금 집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좀 혼란스럽고 마땅한 매물이 없어서 조금... 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른 가격대도 문제지만 매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전세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세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빼고 직접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추진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 사흘 만에 다시 3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상황실 나와주시죠. 자, 이정 기자, 새로 나온 환자 수 정확히 몇 명인 건가요?
네, 하루 사이에 확진자는 39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60명대였는데 사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지역 감염은 11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해외 유입, 그러니까 이 외국인 입국자 확진 사례가 국내 발생보다 두 배 넘게 많은 건데요. 이 중 12명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해외 유입 사례는 23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새로 발견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다행이긴 한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상황도 좀 나아진 겁니까?
예,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시죠.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은데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모두 확진자 9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종교 모임이나 이런 방문 판매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하나생명과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방문 판매 모임에서도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294명이 됐고요. 어제 하루 59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율은 91%를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발병 초기에 마스크를 권고하지 않은 건 부적절했다고 또 오늘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언제든지 또 늘어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최고를 찍었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에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23만 7,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인도 등에서 그 증가세가 가팔랐는데요. 현재 전 세계의 확진자 수는 1,4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이희정 기자가 코로나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오늘 이 유충들이 정수장에서 발생됐고 수도 관로를 거쳐 가정집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밝혀냈습니다만 시민들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인천을 돌아보니 가정집들은 정수기 코드를 아예 다 뽑아놓고 아이도 생수로 씻기고 있었고요. 생수를 사용한다고 써붙인 식당들도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생수통이 놓여 있습니다. 정수기는 아예 코드를 뽑아놨고 밥은 조리된 것만 사 먹습니다. 아이 몸도 생수로 씻깁니다.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이후 수돗물을 쓰기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생수로 일단은 아기 샤워하고 안 될 것 같긴
해요. 계속 불안해요. 어쨌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생수를 찾는 손님이 늘자 인근 마트에서는 수백 박스의 생수통을 구해 쌓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처들도 이제 수급이 조금 딸릴 것 같다라는 말을 저희한테 해주죠.
식당과 주점은 문에 아예 생수를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코로나에 들어왔던 손님이 죽은 데다가 물까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외식 자체를 꺼리.
붉은 수돗물에 이어 이번 유충 사태까지 겪은 서구 주민들은 인천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네,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필터 같은 거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끼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사 가는 게 답이 되나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에서 17일 사이 인천 시내 17곳에서 추가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충들이 정수장에서 흘러들어온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공촌 정수장 유충과 서구 원당동 가정집에서 발견된 유충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같은 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성입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로 변하면서 망고, 파파야 이런 열대 과일들 우리나라도 재배하고 있죠. 따뜻한 제주나 남부지방에서나 나온다고 여겨져 왔는데 최근에는 강원도에서도 바나나를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덩어리 하나가 좋게 20kg은 됩니다. 수확해서 닷새가량 숙성시킨 뒤 나누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바나나 열송이가 됩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바나나가 수확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의 성공 사례를 보고 기후가 비슷한 삼척에서도 시험 재배에 나선 겁니다.
겨울에 그렇게 많이 온도가 떨어지지도 않고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고 시원한 기후를 갖고 있어서
바나나는 25도 이상에서 잘 자라고 13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습도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주로 제주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1, 2년 사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도 키우기 시작했고 올해 3월엔 충북에서도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재배 한계선이 내륙으로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60여 농가 29헥타르에서 바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플, 망고 등 다른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열대 작물은 온실에서 키워야 합니다. 시설비와 난방비 등으로 아직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봤을 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 농작물을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경우는 미래 예측한 결과를 보면 2090년대에는 재배 가능한 지역이 강원도로 이렇게 국한될 것으로 같은데.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작물 재배 한계선은 81km 북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0년에 1.1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다음 주 개막했을 도쿄올림픽. 내년에 있을 첫 경기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는데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방사능 오염 문제가 불거진 후쿠시마로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올림픽이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치른다는 계획을 IOC는 그대로 추인했습니다. 어젯밤 6개월 만에 화상으로 열린 IOC 총회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첫 경기인 소프트볼 일본 대 호주전을 후쿠시마현 아즈마 경기장에서 치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6개 나라가 출전하는 올림픽 야구회 첫 경기도 같은 경기장에서 열겠다고 했습니다. 아즈마 경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는 후쿠시마의 방사선량이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고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선수촌과 프레스센터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 조직위는 원래 정해졌던 43개 경기장과 선수촌, 메인 프레스센터 등을 그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일본은 분명한 대응 방침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秋から検討を本格化す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관람객을 줄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올해로 87살을 맞이한 이 여성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미국 대법관입니다.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 목을 밟은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최근 암이 다시 발병했는데도 은퇴는 안 하겠다고 밝혀 또 화제입니다. 긴즈버그의 투병은 투쟁이라는 말도 미국에서 나오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올해 87세로 미국 연방대법원 최고령 대법관입니다. 악명 높은 RBG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왔기 때문입니다.
I ask no favor for my sex. All I ask of our brethren is that they take their feet off our necks.
기득권을 향해 나는 반대한다고 선언해 온 삶이었습니다. 그런 긴즈버그가 성명을 내고 암이 재발해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나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며 은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미 보수화된 대법원의 우경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긴즈버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현재 5대4로 구성된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구도는 일단 유지됩니다. 긴즈버그가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며 건강 유지에 힘쓰는 까닭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 이런 방안까지 내놨는데요. 야당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메시지를 낸 걸 놓고도 비판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에 돈이 몰리게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와 여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정책인데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추 장관은 또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바로 국민 자산 60% 이상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사업자금 마련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메시지가 지방선거에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란 비판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오픈마이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버스 이야기입니다.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새벽 4시, 구로동에서 출발해 개포동까지 가는 6411번 버스. 그 버스에는 조용조용 하루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투명 인간들이 타고 있다고 했죠.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들다지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이 버스를 타고 다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담아왔습니다.
캄캄한 새벽 차 한 대 없는 텅 빈 거리에 6411번 버스 불이 켜집니다. 새벽 4시 정각이 된 겁니다. 비슷한 나이대, 편한 신발에 등가박을 맨 어딘가 서로 닮아있는 승객들이 하나 둘 버스에 오릅니다.
오늘 이거 찬 사람들은 청소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경비 아니면 청소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가지.
10분 만에 벌써 만석이 된 버스.
집이 여기인데
다 들어오고
다 총점에 가서 걸어가서
역순아 자리 잡으라고.
운 좋게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가방을 들어주고 자연스레 이야기꽃이 핍니다.
가방 주시오.
우리 어릴 때
누님 가방 주라.
아이고 무섭다.
뭐해서 이렇게 많이 왔어.
어떻게 아시냐?
여기서 알았어요. 몇 년 같이 다녀.
대부분 강남에 있는 빌딩을 청소하는 6, 70대 노동자들. 서로 일하는 빌딩만 다를 뿐 출퇴근 시간도 월급도 비슷합니다. 출근은 오전 6시지만 그 전에 도착해야 하는 사정도 마찬가지. 빌딩 사람들이 출근해서 눈에 띄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하는 겁니다.
계약할 때는 6시라 그러는데 직원들이 일찍 나오니까는 오면 일하기가 불편하니까는
5시부터 해도 그 시간을 안 빼주고 그냥 퇴근 시간만 정확해.
그마저도 나이가 많으면 최저임금도 못 받지만 일을 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뭐 최저임금 안 줘도 고맙다고 다 내야지. 우리에게 일자리 있다는 것만도 어딘데.
코로나로 누군가는 재택근무를 할 때도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거리가 먼 만원 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다니는 게 두렵죠. 맨날 아침에 보면 그거부터 봐요.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하고.
되레 다들 재택근무를 해서 청소가 필요 없어질까 봐, 그래서 일자리를 잃을까 봐 몸을 한껏 웅크려야 했습니다.
뭐 경기도 안 좋으니까는 그 건물에서만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일은 더 힘들어졌지만 10년 넘게 청소해온 빌딩에서 하루아침 쫓겨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마스크 때문에
가뜩이나 비좁은 버스 자리만 차지하는 취재진이 마땅찮다가도 웃으며 건넨 음료수에 마음을 열어주는 정많은 사람들.
제가 원래 한 날씩 추워.
그들의 바람은 참 소박했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걸 심야 좀 가야 되지. 차차 좀 한 10분 빨리 좀 좋다고. 차가
그게 다 바람이야 있잖아.
새벽 4시에 첫 차를 타도 지각할까 봐 아등바등하는 처지인 겁니다.
몇 시요?
자, 52분.
뭐예요?
택시 타야 돼요.
여기 섰어.
보면 가버린다. 첫차가 먼저 간다.
포크 설치 아저씨만 기다려줘.
달려, 달려, 달려.
어, 어머니 잘 가세요.
새벽 4시 52분. 버스 밖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버스 안 이들의 몸은 위태롭게 출렁이고 또 부대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2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경기도 마성 모란공원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심 대표는 여러 모순된 상황에서 거센 논란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정의당은 더 선명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정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 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살해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역사를 왜곡한다며 달걀을 던진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달걀을 던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봉산일대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곤충, 개벌레가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겨울과 봄철 기온이 높아 산란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주변 식물들을 갉아먹어 산림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임상시험도 시작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선 주민들 불안을 달래기 위한 선전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금 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내일 최대 200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면서 더웠습니다. 반면 제주엔 비가 내렸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한반도로 다가오는 저기압과 함께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던 정체정선이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엔 최대 150mm, 경기 북부엔 최대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풍을 동반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5에서 60k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은 내일, 남해상과 제주도 전 해상은 월요일에 시속 35에서 55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남해안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쯤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어 수요일에 다시 충청 이남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